오늘로 구약시대 개관을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니엘 연대기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히스기야까지 이야기를 조금 시작했다가 마무리를 다 못했었죠. 구약시대가 이제 주전 4000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쭉 왔고 현재 왕국시대를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먼저 보실게요. 이게 조금 작동. 네.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이 포로화되는 부분을 좀 질문하신 게 있어서 그 지도를 제가 또 따로 가져와 봤습니다. 주전 8세기 후반, 주전이라고 하면 몇번 말씀드렸지만 주전 8세기 그러면 칠로 시작하는 그 때예요. 신아시리아 제국의 세력이 이렇게 가나안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예, 여기 남쪽이 유다고, 요 북왕국이 여기 요 지역인데, 여기 3번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1번이 이제 요르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는 지역이고요. 요가 이제 갈릴리 호수 위쪽에 북방 지파들이 몇 개가 더 있었어요. 디글라빌레셀에 의해서 제일 먼저 주전 750년경에 요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끌려갔고요. 두 번째로는 좀 위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전 720년 또는 722년경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이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포로로 완전 끌려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분열된 지 210년 만에 멸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요때 요렇게 3번, 그러니까 주전 720년 3차 포로로 사마리아가 멸망하던 요 당시에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주전 726년에 이제 왕이 올랐어요. 25살이에요. 그리고 29년간 통치를 하고 주전 697년에 죽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 오늘 이제 이거 구약시대 개관이니까 뭐 자세하게 하진 않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왕이기도 하고 아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능력적으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예.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항상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용기가 엄청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그걸 갖춰지지 않았고 히스기야 안에서도 참 단점들이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왕이 될수 있었던 다섯 가지 정도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네 가지였는데 일주일 동안 다시 작성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준비가 되었습니다. 왕이 된첫 해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25살에. 히스기야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그 유월절, 패스오버에 대한 성경 기록은 모세 이후에 무려 800년 만에 등장하는 기록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주전 7세기 후반 사람이었는데 모세와는 한 800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매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 다윗 왕조차도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없고 솔로몬 왕도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의 명절이 유월절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10월,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7월절에 있던 그 대속죄일 때였습니다. 유월절을 모세오경 쓰여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 일단 율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흩어진 레위인들을 다시 모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부터 분명히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낼 만큼 재정적으로나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반발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에 우리 히스기야가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보면 아주 평화롭죠. 그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첫 해에 성전을 청소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레위인들을 모아서 유월절을 잘 이제 지내도록 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때는 이 가나안 전체가 전쟁터였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한 장면만 보았을 때딱그 장면만 매몰될 수가 있는데 그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 이런 걸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히스기야가 절대로 평온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지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히스기야는 말씀으로 먼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두 번째로 아주 의지를 들여서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배우기만 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왕이 되기 전에 말씀으로 스스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왕의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른 데 쓰지 않고 가나안 전체가 전쟁터가 되고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의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신하들이 와서 젊은 왕이, 새파랗게 젊은 왕이 아마도 세상 물정 몰라 보이는 그러한 왕이 와서 지금 이 유월절을 지내는 게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일 거예요. 지금 전쟁 자금도 부족하고 위에서 아시리아가 침공해 올지 모르고 지금 북방지파 이스라엘은 지금 다 끌려가고 있는 판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것도 어떤 크게 성대하게 일종의 축제를 하자는 얘기인데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수많은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히스기야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라가 존속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왕이라고 해서 이것이 쉽게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쉽게 가능했다면 선대 왕들은 특히나 유다의 19명의 왕들 중에 8명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죠. 그 왕들은 왜 안 했을까요? 이것은 상당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들여서 실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역대기야 29, 30, 31장에 유월절을 지켰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평안하고 풍족한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혹시 요 역대기야의 말씀들 다시 읽을 때 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이러한 일들을 했구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항상 핑계들이 많이 있어요. 저 이런 형편이 안 돼요. 저는 요 상황이 안 돼요. 하지만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나라가 지금 정국이 하수상하고 이래서 저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제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할 수 없어요 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유다가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정말 작은 나라였어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얼마 없어요. 아시리아가 끌고 온 군대가 20만 명이 넘었는데 그때 살고 있던 유다의 남녀노소를 다 합쳐봐야 4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5배 이상 많은 군대가 왔어요. 이거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이 예전에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어디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안 써 있을 거예요. 아마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신명기 18장에 너희가 왕을 세울 텐데 그럴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싹 무시했어요. 무시한 왕들이 많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오히려 그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셔야죠.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는 그냥 앞에 뒤에 다 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잖아요.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딱히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녀에게 풍요로움을 마땅히 기꺼이 드리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괜찮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우리에게 뭔가 사달라고 할 때, 요구할 때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약속한 그걸 약속을 기반으로 아이가 이거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도망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막 떼를 쓰고 있으면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 싫을 때가 있거나 오히려 해주지 않는 게 그 아이에게 더 유익할 때가 많거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했지만 아주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을 상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간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관점, 이 전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 부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아주 약간의 정보, 제가 온 세상을 다 알지 못합니다. 최대한 많은 것을 알고 보려고 신문도 열심히 보고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노력하지만 저의 시각과 저의 두뇌는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패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자 우리가 아는 것에 아주 제한되어서 우리의 정치권에 요구를 하고 어떤 흐름의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결말을 두고 그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 네.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열지파가 속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멸망조차도 피할 수 없는 게 구약 성경 내내 유지되어 왔던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혼탁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무조건 내가 원하는 정치인들이, 원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히스기야가 구약 성경을 모세 율법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북방지파 10개의 북방지파에게도 파발마를 보내서 이 유월절에 참여하라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파발마를 보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황폐해진 땅들 구석구석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년 넘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북왕국은 시작부터 그 여로보암이 남쪽에 베델과 위쪽에 단, 라이스라고 하는 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거기 가서 섬기라고 했던 것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유월절을 지켜라라는 말이 일단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파발마를 보내서 초대를 했습니다. 아직 이때는 히스기야가 그 유월절을 할 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어요. 아직 왕이 살아 있었어요. 호세아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주전 726년에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이때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주전 한 734년에서 그 무렵에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을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이때 상당히 격렬했어요. 그때는 이제 아하스 왕 시절이었는데요. 온 유다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유다가 패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포로가 붙잡혀서 사마리아까지 끌려갔다가 어떤 대언자에 의해 풀려난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남북 간에 그런 긴장 상태가 있죠. 전쟁이 끝난 지가 10년이 안 됐어요. 10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남과 북이 극렬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같은 민족이었다가 떨어져 나가서 전쟁을 한번 하면 이민족들보다도 더 이제 그 뭐야,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아주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어려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파발마를 보내서 북방 지파들을 초대했는데 그 이유는 순전하게 그들도 이스라엘인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신다라는 딱 그 하나의 이유로 히스기야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방 지파들 중에 일정량의 사람들이 이 초대응에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참석자들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혹시 간첩이 섞여 들어오지 않았을까? 어떤 다른 의심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 일부는 이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는 일이 생겼어요. 예, 그럴만도 하죠. 너무 오랜만에 이제 왔으니까 율법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율법을 범했고 이것이 아마도 사형에 해당하는 거였나 봐요. 히스기야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초대해서 오랜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때 기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왔어요. 100km가 넘는 지역 멀리 떨어진 데에서 초대에 응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와서 기쁘게 이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에게 그거 율법 하나 지키지 않았다고 사형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이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잘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때도 히스기야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무턱대고 봐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을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죄들을 즉각 회개했습니다. 요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시리아의 전쟁 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약간의 범죄를 저지른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을 때 이제 히스기야의 말이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그 범죄 사실을 지적하러 온 이사야에게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주의 말씀이 선하시도다. 주의 말씀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한 것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지적할 때 그게 왜요? 내가 뭐가 틀렸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틀리셨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마음이 가장 교만한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는 즉각적으로 주의 말씀이 선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길을 걷는 왕들의 공통적인 자세였어요. 아사가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대항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선하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할 때 대항하지 마시고 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말씀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대표로 다시 돌아와서요.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남왕국 유다의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로 넘어와서요. 이 므낫세가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남왕국에 19명의 왕이 있고요. 북왕국에도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 합쳐서 38명의 왕이 있었고 거기에 아달랴를 딱 넣으면 이제 39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39명의 어쨌든 통치자들 중에서 므낫세가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무려 55년간, 반세기가 넘는 시기를 통치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시리아, 지도 색깔을 제가 조금 더 구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로 오니까 잘 안 보이네요. 아시리아가 이렇게 대제국을 이뤘어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므낫세 시절에 유다도 사실상 복속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도 완전히 이제 복속이 됐어요. 55년이라는 시기 동안 그 아시리아는 사네립이라는 왕과 그 아들 에사라돈 그리고 아슈르 바니팔 이렇게 세 명의 왕들이 지나가면서 주전 7세기 중반에 아주 거대한 제국을 세웠고 이때 이집트가 잠시나마 정복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니 이집트 역사상 이집트가 외부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에게 정복당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집트가 이후로는 이제 계속 정복을 당하게 돼요. 바빌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페르시아, 로마 계속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이제 집권 초기부터 국내적으로는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을 했어요. 대원자들만 탄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정적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국외적으로는 히스기야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아시리아 제국에 철저히 굴복을 했습니다. 대원자들이 이때 많이 죽었고요.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도 이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사라진 수많은 우상 숭배가 부활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서들이 이때 소실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다 보면요. 왕들이 죽고 나면 그런 기록이 있죠. 대언자 누구의 글에 써있지 아니하느냐. 예. 그리고 유다의 왕들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그게 요 므낫세 시절 때 상당수 소실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바빌론 포로기 때 그때 완전 소실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 가장 긴 55년간 이 통치를 하면서 히스기야 때 다시 되살렸던 수많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다시 다 뒤엎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라는 인물은 좀 독특해요. 말년에 아마도 한 60세가 조금 넘었을 무렵에 바빌론으로 한번 압송이 되어 갑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왕이 아슈르 바니팔이었는데 무엇인가 역모에 휘말렸어요. 그때 이제 바빌론이란 도시가 역모를 저질렀는데 왕에 대해서 배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가나안에 있는 왕들하고도 다 연루가 돼서 므낫세도 이때 가나안에 있던 20명의 왕들과 함께 같이 이게 뭐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므낫세가 끌려간 바빌론 이거는 이제 아시리아 하에 있던 바빌론이었어요. 그리고 므낫세가 회심해서 다시 그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고무렵에 요시아가 태어났는데 고무렵에 요시아가 태어났고요. 이 므낫세가 한 6년 정도 통치하다 죽었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2년 정도 통치하고 바로 이제 신하에게 피살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이제 8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므낫세가 돌아왔을 무렵에 이제 요시아가 태어났어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므낫세가 회심하고 돌아온 뒤에 이 요시아를 보고 이미 아들은 이미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때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회심한 므낫세가 이 손자 요시아를 건전한 믿음으로 그래도 좀 이끌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시아는 여기 요시아는 31년간 통치를 했는데 바빌론에서 돌아온 주전 648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요시아라는 인물 오늘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시아는 요 이름에서부터 일단 특이한 사람이에요. 요시아는 요시아가 태어나기 한 300년쯤 전에 그 이름이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막 분열이 되었을 때 베델에서 한 대언자가 등장을 해서 그 여로보암 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앞에서 이제 그 뭐 자세한 얘기 넘어가고 이 대언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윗의 집이다라는 건 당연히 이 남왕국 유다의 그 왕계겠죠? 왕의 후손이라는 의미겠죠? 이 예언이 당시에 르호보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후손들 르호보암과 그 유다의 왕들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300년쯤 전에 한 대언자가 여로보암에게 이 유다의 왕계에서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이걸 만일에 유다의 집이 알았으면 우리 아들을 요시아로 이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300년이 지났으니까 뭐 잊혀졌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되었을지는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이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평생 보고 자란 터라 회개의 여지가 좀 없었나 봅니다.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주전 640년에 8살밖에 안 된 아주 어린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3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처럼 그런 일들을 이제 향후에 하게 돼요. 요시아가 통치 12년, 그러니까 20살 정도가 돼서야 이제 어머니의 섭정을 그만하고 스스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3년, 그러니까 그 이듬해 요시아가 21살 때, 요때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언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시작을 보면 요시아 왕 1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요때인 거예요. 요시아 왕 13년이면 요시아가 그렇다고 막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21살 때였고 예레미야도 대언을 시작한 게 이제 아주 어렸을 때라고 보여져요. 한 10대 무렵. 그러니까 요시아와 예레미야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13년, 통치 13년, 요때 아시리아의 그 왕, 마지막으로 강력했던 왕, 아슈르 바니팔이 이때 죽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통치 18년, 그러니까 여기 8살 더하면 요시아가 26살밖에 아직 안 되었을 때, 요때 요시아가 성전을 또 청소하다가, 히스기야랑 똑같아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아, 저는 이게 참 상상이 안 돼요. 율법책이 이 당시에 한 요만했던 게 아니에요. 두루마기로 모세 오경하며 정말 이만한 거였는데 성전을 청소하다 그걸 발견했대요. 그럴 수가 있나?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였나? 마치 제가 대학원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청소하다가 가방을 발견했거든요. 3평짜리 기숙사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 뒤에 청소를 하다가 가방을 찾았어요. 야, 내가 잃어버린 가방을. 옛날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요거 한 100평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큰데, 여기에서 주의 율법책을 몇백 년 만에 찾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 어쨌든 찾았다고 합니다. 이걸 계기로, 이제 요시아가 정말 적극적인 개혁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를 넘어서서, 이 요시아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을 먼저 깨끗하게 한 뒤에 군대를 이끌고, 북진을 해서 사마리아, 분열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북방지파 10개 땅들을 대부분 회복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지도로 가져왔는데, 이게 지도가 제가 항상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좀 누워있어요. 알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렵다. 그럼 고개를 옆으로 돌리시면, 여기가 북쪽입니다. 이 큰 까만색이 솔로몬이, 그 위대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제국의 제일 큰 땅, 북쪽에 무려 유프라테스 강부터 남쪽으로 이집트 강까지 있었던 거고요. 사실 유다는 원래 작았어요. 유다는 요거밖에 안 됐어요. 요거밖에 안 된 땅이었는데, 그리고 블레셋이 있고요. 요시아 7세 중기로 넘어서면서 이렇게 북방지파들까지 다 했고, 요때 기록에 의하면 요르단강 동편에 있던 요쪽 땅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 요르단 서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 실제로 구약시대에 사람들의 인식, 가나안이 어디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요르단강 서편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 땅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를 했어요. 이때는 사마리아가 이제 아시리아의 통제가 느슨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이제 이렇게 땅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집트랑 교역도 활발하게 해서 요시아 때 경제적인 부흥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요시아가 39살이 되었을 때 통치 31년 차 이때 주전 612년이었어요. 이때 대제국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이제 쭉 상태가 안 좋아지다가 바빌론 연합군에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3년 뒤 609년, 주전 609년에 완전히 패망에 몰린 아시리아가, 여기 요 근처에 이제 도시가 있어요. 아, 갈그미스. 갈그미스에 이제 아시리아가 몰려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바빌론이 여기까지도 소멸시키기 위해서 진군하던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집트가 군대를 파병합니다. 이때 느고 2세, 우리 성경에는 파라오 느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파라오 느고는 이집트의 26번째 왕조를 개창했던 그 느고 1세의 손자 또는 증손자 정도가 됩니다. 이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시아가 그것을 막아요. 그것을 막아서 여기 무기토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이때 요시아가 죽습니다. 아마도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집트 군대를 좀 막아보려고 했다가 요시아는 이때 허무하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아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로부터 요시아까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디 갔고 히스기야는 어디 갔죠? 예, 하나님께서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 평가 자체는 다윗 왕조차도 능가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주께로 돌아선 왕,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평가했던 딱 그 아주 압축해서 평가했던 한 구절이고요. 우리가 요시아, 오늘 이제 요시아에 대해서 좀 이 정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통해서 요시아가 어떤 왕인지 한번 별도로 깊게 묵상해 보시고, 요시아의 행적과, 그리고 요시아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분들을 살펴보시면 또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 연대기로 이제 다시 들어서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 좀 초과했으니까 기도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